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밤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싸우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부족하고 무익한 종이 감히 주의 귀하고 복된 말씀을 몇 마디 해석하게 하시고 바르게 해석하게 하여 주시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종의 육신의 연약한 조건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 우리 가운데 계시고 저의 심령에 계시고 저를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계시고 일곱 영으로 온 땅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속죄신앙 가진 모두들의 심령 가운데 영원히 내주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 지도하시고 바르게 말씀을 깨닫게도 하시고 또 바르게 말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부족한 종에게 주시고 또 듣는 자들에게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를 주셔서 말씀을 듣는 대로 잘 깨닫고 마음에 잘 받아 간직하여서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들이 복이 아니고 행하는 자가 복이라 하였사오니 듣고 행하는 저희들, 듣고 깨닫고 믿고 마음에 깊이 두어서 주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 말씀. 예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주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죠. 예비하고 있으라. 35절 봅시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자, 예수님 당시 유대나라의 결혼식은 밤에 행해졌고 따라서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밤늦게야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종들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자지 말고 깨어 기다려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제자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충성된 종들처럼 주의 재림과 영광의 천국을 기다려야 한다고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것은 충실한 신앙 생활과 봉사 생활을 하라는 뜻입니다.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영광스럽게 완성될 것입니다. 주의 재림은 신약교회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주의 재림을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언제 오시든지 그를 맞도록 믿고 순종하며 충성해야 합니다. 37절 보십시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와, 놀라운 그런 주님의 말씀이네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께서 돌아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자지 않고 깨어있는 자들은 복됩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자리에 앉히시고 마치 주인들처럼 주인이 자리에 앉고 종들이 수종들듯이 주님이 우리를 자리에 앉히시고 친히 띠를 띠고 우리를 대접하실 것이다. 아, 황공한 말씀이죠. 황송한 말씀, 황공한 말씀이죠. 어떻게 영광스러운 주께서 비천하고 무익한 종들인 우리에게 그런 대접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는 방금 읽은 대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의 종된 충성된 종들과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된 약속이며 위로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대접할 터이니, 자리에 앉히고 내가 너희를 대접할 터이니 깨어 있고 충성된 종들이 되고 성도들이 되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은 저녁에 해질 때부터 아침 해 뜰 때까지의 밤을 1경, 2경, 3경, 4경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넷으로. 그래서 4경. 여기에 2경에나 혹 3경에 이런 표현은 그러면 4분의 1씩 나누면은 12시간을 보통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생각하면 4경으로 나누면 2경, 3경은 밤 9시부터 자정까지, 그리고 3경은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 아주 깊은 밤이죠. 한밤중이라는 거죠. 2경, 3경. 밤은 환난의 때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재림 직전에 대환난이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31절에 재림 징조 10가지를 말씀하면서 환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환난 후에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재림 직전에는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결혼식에 간 주인은 날이 새기 전에 돌아올 것입니다. 결혼식에 갔다가 한밤중에 오는 주인을 종들이 자지 않고 깨어있다가 맞으면 복되듯이 참 충성된 수고했다고 주인이 기뻐하겠죠. 아직까지 안 잤느냐고, 피곤할 테인데, 졸릴 테인데,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할 테인데 아직도 안 잤냐고 주인이 그렇게 칭찬하고 기뻐하시겠죠. 그처럼 주께서 재림하시는 때에 그를 기다리다가 맞이하는 성도들과 종들, 주님 이제 오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늘 날마다 사모하고 사도신경 외우듯이 다시 오실 것을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다리던 성도들, 그들에게 그런 성도들은 복된 성도들이다. 주께서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그런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표현했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게 주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곧 오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아직도 택자들의 구원, 주님이 이루실 어떤 역사가 남아 있으니까 조금 지체하고 것이죠. 그러므로 비록 그가 늦게 오신다고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며 그의 재림을 확신하고 그를 섬기며 따르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충성해야 합니다. 오늘도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하는 성도, 오늘도 성경 몇 장 읽고 기도하고, 오늘도 또 힘써 모이기도 하고, 경건하게 살고, 계명 실천하고, 또 주의 종들은 오늘도 한눈 팔지 않고 주의 일에 열심 전심전력하는 그런 종들을 주께서 기뻐하시겠죠. 기뻐하시겠죠. 39절 보십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신다. 주께서는 자신의 재림을 지금 가르치시면서 재림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도적과 같이 재림하신다, 그런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도적은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지만은 도적이 여기에 갑작스럽게 딱 와서 뭘 훔쳐가듯이, 와, 그 어떻게 그런 틈을 알았을까, 참 놀랍죠.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크게 큰 연못에다가 아주 잉어들을, 비단이고 금 빛나는 비단 잉어들을 잔뜩 길렀는데, 돈을 많이 들여서 먹이를 주고 길렀는데, 그래서 이제 많이 커가지고 와, 그거 갖다 팔면은 아마 몇 억은 벌겠다 싶은 그런 이제 때가 됐는데, 어디 잠깐 여행 갔다 오니까 도적이 와서 그냥 차를 갖고 트럭을 갖고 와서 비단 잉어들을 다 걷어서 가버렸어요. 그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몇 년 동안 수고한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적이 그렇게 갑자기 와서 가져가죠. 도적이 그런 걸 알았으면은 다 미리 막았을 텐데 말이죠. 그와 같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시간에 갑자기 오시는 거죠. 갑작스럽게 오셔서 심판자로 오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 예수의 재림을 항상 기다리며 깨어 준비하는 자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고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라. 도적같이 내가 오리니 한눈 봐지 말고 회의하지 말고 또 엉뚱한 일 하지 말고 그리고 늘 깨어서 주님 이제 오십니까? 날마다 날마다 날마다가 중요하죠. 날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주님을 맞이할 때 부끄럽지 않겠죠. 주님이 기쁨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또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죠. 예수께서 하신 교훈의 요지는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하고 항상 예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그런 교훈이죠. 그것은 성도들의 충실한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라. 바로 하라. 예수께서는 반드시 하늘로부터 다시 내려오실 것입니다. 주의 재림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정통교회는 2000년 동안 믿어왔습니다. 오늘 자유주의 불신앙적 이단자들이 그것을 부정하게 하는 것은 그거는 옛날부터 이단자들은 부정했을지 몰라도 오늘 자유주의자들이 부정하고 그런 잘못된 자유주의 신학이 많은 교회의 지성인들 젊은이들 속에 많이 침투해서 그들의 신앙을 다 파괴시키는 일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대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오시는 때 어느 때에 오시느냐, 어느 날 어느 때, 날과 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죠? 그걸 만일 알았다고 하면은 과거에 2000년 동안의 사람들은 아주 해이해졌겠죠. 아유, 주님은 금방 안 오신데 2000년 후야, 2000년 후. 우리는 편안해. 그냥 우리 살 동안은 안 오시는 게 확실해. 그러고 아주 해이하게 살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2000년 동안 신실한 성도들은 이제나 주제나 주님이 언제 오실까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나오면서 2000년이 왔어요. 우리도 또 그렇게 지나야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시는 것은 확실하죠. 확실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의심하지 않고 주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41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주님의 지금 이 비유 재림의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주님께서 교훈하기를 원하시는 이 비유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주의 제자들 종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집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지혜 있고 충성된 청지기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집에 있는 매니저들, 청지기는 매니저라고 요새 그러죠. 매니저들 다 관리인들입니다. 지배인들, 관리인들 모든 그런 단체에는 그것을 관리하는 중간 책임자들이 있잖아요. 총 책임은 사장님이나 또 더 높은 회장님이 계시지만은 그러나 그 사장 밑에는 또 각 분야의 책임자들이 조금 있죠. 그래서 매니저라고 그래요. 또 그 매니저들 위에 또 총 책임자도 물론 있어요. 제너럴 매니저라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매니저들이 있듯이 관리인들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청지기들을 제자들을 청지기로 삼으셔서 집을 맡아 그 하나님의 집은 교회죠. 교회를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양식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라면이나 또 우리 햇반 끓여서 예, 덮여서 밤만 점심 먹이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예, 양식은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도 신약도 옛날 창고 새 창고 예, 두 창고가 있어서 성경이라고 하는 구약 신약 66권의 놀라운 책의 이 창고 속에서 그것을 하나씩 꺼내가지고 구약도 좀 꺼내고 신약도 꺼내고 골고루 잘 꺼내서 그래서 양식을 잘 먹이는 그러한 주의 종들을 가르쳐서 좋은 목사들이죠. 목사들이 성경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예, 몇십 년 목회하면서 성경 몇 절이나 가르쳤느냐면 잘 모르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보다는 성경을 많이 가르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몇 번씩 몇 번씩 예, 그렇게 통독하듯이 가르치면 좀 좋겠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면 좋겠죠. 제가 그 신학교 졸업할 때 그런 말을 했다고 들었다고 말씀한 적이 있죠. 제가 졸업할 때에 그때 박형용 박사님이라는 분은 1년 전에 벌써 은퇴하셔서 저는 그분에게 배워본 적이 없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 우리 신학교 3학년 우리 임원들이 저는 임원이 아니었지만 임원들이 그 운구위원을 하는 그런 정도의 일이었고 이제 제가 입학할 때보다 저는 졸업할 때 군대에 갔다 와서 입학하고 1년 공부한 한 학기인가 공부하고 군대 갔었으니까 군대 갔다 와서 해서 저는 입학은 73년도 하고 졸업은 79년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신학생이었죠. 군대 그 당시에는 거의 3년 했습니다. 2년 몇 개월 했는데 그런 이제 때에 그런데 이제 1학년 때에 박윤선 박사님한테는 좀 배웠어요. 박윤선 박사님한테는 배웠는데 박윤선 박사님이 우리 3학년 학생들 우리 졸업반 학생에게 그런 얘기를 하신 걸 기억해요. 여러분 이제 졸업하고 나가서 목회를 시작하시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끝절까지 강해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아직 아주 젊을 때니까 그 강해를 뭐 하면은 하겠지만은 그게 무슨 그렇게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했던 때가 있는데 막상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그 미국에서 좀 공부하고 88년에 처음 와서 이제 목회라는 것을 시작하면서 미국에서도 조금 부분적인 목회는 했지만은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사역을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했지만은 그러나 들어와서 이제 목회라는 것을 할 때 제 생각에 창세기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내가 한번 이제 강해를 해본다. 한 시간에 한 장씩. 새벽 기도도 한 장, 주일날 오전에도 한 장, 오후에도 한 장, 수요일날도 한 장, 한 장씩 해본다고 생각했어요. 한 장씩 해도 전체를 다 하려고 하니까 아마 여러 해 걸릴 거, 한 10년 이상 걸릴지도 몰라서 한 장씩 하여튼 해본다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좀 지나면서 그게 엄청난 착각이었다는 걸 생각했어요. 한 장씩 강의한다는 것이 그 얼마나 힘든 것인지 특별히 예, 새벽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는 내가 예, 시가서를 해야 되겠다. 욥기, 욥 시편, 잠언, 전도, 욥기부터 시작한다. 욥기를 시작했다가 아주 혼났어요. 욥기 1장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한 1, 2장은 역사니까 쉬운데 3장인가부터는 점점 어려워지는데 한 장을 하려니까 하루 종일 해도 도무지 한 장을 다 연구해가지고 정리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렵더라고요, 성경이. 와, 안 되겠다. 욥기는 안 되겠다. 조금 하다가 욥기는 아예 포기하고 쉬운 시편부터 한다. 그러고 욥기를 뒤로 돌린 적이 있어. 그런 얘기. 여하튼 성경을 충실하게 가르쳐 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목사들이 마음에 그런 각오를 가져야 할 부분이고 또 신구약 성경 전체를 주경한 주경신학자로 유명한 박윤선 박사님 같은 그런 분이 우리 젊은 우리 신학생 졸업반 학생에게 그런 한번 해보시오 하는 그 조언은 그것은 의미 있는 조언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강해해서 주석책을 신구약 주석을 만드는 분이었는가. 우리나라에서 신구약 주석을 다 쓴 분은 아마 박인순 목사님 한 분일 것입니다. 대구제일교회 이상근 목사님이 구약 주석도 다 썼는지 몰라도 신약 쓴 것은 제가 젊을 때 봤지만은 신구약 성경을 다 한 것은 아마 박인순 목사님 한 분뿐이 아닌가 싶은데 여하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보입니다.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 양식 옛 것과 새 것을 잘 먹이는 그런 양식을 나누어주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교인들은 그 양식을 잘 받아야 양육이 되는 거죠. 교인들은 목사의 신앙 사상과 인격 또 신앙 상태나 정도와 함께 갑니다. 신앙에 목사가 어느 정도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어떤 신앙 인격이냐, 어느 정도의 신앙 인격이냐를 교인들은 따라가겠죠. 그거를 넘어서기가 조금 어렵겠죠. 열심히 본인이 하면 넘어설 수도 있지만은 보통 거기에 좀 못 미치기가 쉽죠. 그러니까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겠죠. 그것을 따라서 그 목사님 가르치는 것을 열심히 배워나가면은 우리 모두가 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목사와 교인들은 함께 갑니다. 목사가 어떠하냐에 따라 교인들이 그러할 것입니다. 목사에 따라 교인이 그러할 것이다. 해이해지고 부패된 목사에게는 그런 유의 교인들이 모여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해이해지고 부패되어서 교인들이 부담 없는 신앙 생활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신앙 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다. 히브리서 10장에 더욱 모이고 바로 살기를 힘쓰라. 사랑과 선행을 힘쓰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에 나와 있죠.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 그는 항상 깨어 그를 기다리며 맡겨진 일에 충성한 목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그의 모든 소유를 그들에게 맡기실 것이다. 오늘 표현을 보면은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그런 표현을 합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죠. 모든 소유를 김 아무개, 이 아무개, 박 아무개에 맡아라. 그렇게 주님께서 맡겨주실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좋은 충성된 종들의 충성된 사역들에 대해서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은 주의 약속을 믿고 세상에서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충성해야 하겠습니다. 목사만 그런 것이겠습니까? 장로님들도 책임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쉬는데 집사님쯤이야 권사님들쯤이야 은퇴하면은 또 다 쉬고 그런 사람 많은데 그래도 주를 사랑하고 책임 있는 자들은 힘들어도 와서 앉아있고 먼 곳에서도 달려오고 책임을 다해보려고 하는 그것이 충성이죠. 45절 봅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우리는 그냥 부드럽게 어미 때리고 그렇게 번역했는데 원문의 뜻은 디코 토메오라는 말은 디코라는 말은 둘로라는 말이고 토메오는 쪼갠다는 말인데 둘로 쪼개버리면 어떻게 돼요? 둘로 쪼갠다. 아이고 무서운 말이죠. 근데 영어 성경들은 그 디코토메오라는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cut in pieces, 조각으로 쪼개버린다고. 와,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는 좀 점잖게 어미 때리고 그렇게 어미 벌을 준다 이런 정도로만 번역했지만은 원어의 뜻은 그보다 좀 더 강해서 무서운 표현입니다. 둘로 쪼개버린다. 쪼개버린다. 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면 정말 쫄개버리듯이 사무엘이 아각을 하나님께서 죽이라 그랬는데 사울이 안 죽였으니까 안 죽이고 살아서 이제 아각이 이제 살았다 휴 살았다 그러는데 아각 데리고 와라 와서 사무엘이 성경에 보면 아각을 쪼개니라. 와, 무서운 말씀. 사무엘이 선지자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하는 데는 가차없이 아각은 죽여야 된다. 아각을 쪼개라, 죽이라. 칼로 쳐서, 예, 토막을 내듯이 죽였단 말이겠죠. 와, 무서운 일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엄한 벌을 표현하는 말이 분명해서 그래서 엄히 때리고 혹은 엄히 벌하고 때리는 건 좀 약해 보이고 엄히 벌하고 어떻게 벌하느냐. 성경의 말 표현은 쪼개버리는 벌이니까 무섭긴 하지만 엄히 벌하고 좀 번역하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신실치 아니한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신실치 아니한 자에 받는 율이라는 표현은 예, 불신앙, 신실치 않다는 말은 불신앙자라는 말인데 믿지 않는 자, 불신앙자들과 함께 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불신앙자가 받는 벌을 그도 받는다. 그런 표현입니다. 와, 그것도 또 무섭죠. 하나님의 불충성된 종들, 게을러서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지 않고 요령을 피운다고 할지 살살 이 세상적인 인본주의, 세속주의 생각 가지고 주의 종로로 타던 그런 싹꾼 같은 일꾼들이죠. 그를 대해서 너희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엄히 벌하고 쪼개버리고 무서운 말이고 그리고 너희는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과 함께 예, 벌을, 예, 함께 벌을 받으리라. 불신앙자가 받는 벌은 지옥벌인데요. 그죠? 지옥벌인데, 너희는 가짜 종이다. 가짜 종이다. 세상에 가짜 종이 많을 것 같아요. 진짜 종들은 하나님께서 대우하시지만은, 가짜, 너희는 이 땅에서 내 이름을 팔아서 너희의 행복을 위하는 가짜 종이다. 내가 너희를 엄히 벌하랴. 쪼개버리고, 불신앙자들과 함께 벌을 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말씀이죠.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자기의 맡은 일에 충실하지 않고 오히려 교인들을 학대하거나 먹고 마시고 취했던 악한 종들은 매우 엄한 벌을 받고 불신자들처럼 취급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들을 엄하게 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벌은 매우 공정하고 또 두려운 철저한 엄한 벌입니다. 악하고 불충성된 일꾼들은 그들이 가진 지식의 정도에 따라 또한 그들이 받은 책임의 정도에 따라 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 많이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자들은 잘 몰라서 행하지 않은 자들보다 더 큰 벌을 받을 것이며 큰 책임을 가지고도 충성하지 못한 자는 작은 책임을 가진 자보다 더 큰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야 공정하죠. 하나님께서는 많은 거 내가 줬는데 너가 그거를 바로 사용하지 않았구나. 예? 그러니까 거의 공정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우리가 책임을 직분을 너무 구하는 거 그 좋지만은 조심해야 돼요. 그 걸맞게 내가 충성하지 않으면 직분 없는 것보다 더 큰 벌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사모하는 것은 좋지만은 거기에 걸맞게 충성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본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고 싶다. 첫째로 주 예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사도 베드로의 경고대로 베드로서 3장 3절 4절의 경고대로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 주의 재림을 부정할 것이지만 과연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부정하고 있죠. 부정할 것이지만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했는데 우리는 그의 고백과 같이 성경에 나오는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재림을 확신하고 고백하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둘째로 우리는 예비하고 있어야 한다. 주의 재림을 확신하고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죠. 그것은 정상적 신앙생활을 가르친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경건한 삶, 순종의 삶, 충성하는 삶을 가르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 늘 성경 읽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가정예배단도 힘쓰고, 기회인대로 힘쓰고, 주의 명령이잖아요. 성경대로 산다고 하면 성경대로 살아야죠. 정말 경건하게 사는 것이 성경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건 기본이고, 죄를 멀리하고 바르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고 또 기회 있는 대로 전도하고 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한 가지 더, 재림하시는 주께서는 우리의 선악간의 행위에 대해 공의로 보응하실 것이다. 바로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와서 그들을 자리에 앉히고 친히 허리를 띠고 그들을 수종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들에게 참 상을 주고 영광을 주실 것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내가 너희를 쪼개리라와 엄한 벌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벌을 받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는 나와 있는데,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재림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엄숙한 그런 상벌이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성된 자들에게는 상이 기대되는 재림의 사건이지만은, 그러나 악한 자들에게는 엄한 벌도 있을 것을 말씀하신 그런 상과 벌, 그것은 주의 종들이 가진 지식과 충성의 정도에 따라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본문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저 앞에 우리는 충성하고 주의 상을 기대하지만은, 그러나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엄하게 벌을 내리실 것이라는 그 항상 두려운 마음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려운 일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재림에 대한 진리를 오늘 주의 말씀에서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재림을 확신하고 주의 재림을 위해서 깨어있듯이 정상적인 신앙생활, 순종생활, 봉사생활,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주님께서 바르게 믿음 생활하고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깨어 기다리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상 주실 것을 말씀하여 사오니, 감히 그 상을 기대하면서 주 앞에 충성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일은 복된 길이지만은 또 고난도 각오하는 길이라고 하여 사오니, 이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 낙망하지 않고 주해 주시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담대히 이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